사사기 17장부터가 보록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전히 그 참 어두운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아주 아름다운 별이라고 볼까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뒤에 도어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어울리는 편이다 싶어서 제가 그래 적어놔놨습니다. 제목 얘기를 잘 안 드렸는데 사사기 뒤편은 꼭 그렇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처럼 어두운 시대에 반짝이는 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곳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사사 시대의 끝이 어디죠? 성경에서요. 사사 시대의 끝은 사무엘상 앞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사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앞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한나 얘기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거기까지가 다 시대로 분류하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뒤편에 한 두세 이야기가 연결된 게 있는데 이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느냐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룻기고요. 하나는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그거 두 개가 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사기 2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장에 17장 1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면서 미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 지역을 잘 기억해 두셔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여기 다시 등장할 테니까. 미가 얘기는 이제 뭐 그 간단간단하게 정돈을 합시다. 길게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요. 미가는 어떤 의미에서 집안 도둑입니다. 자기 어머니 재산을요. 은 1,100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훔쳤는데 나중에 은 200을 가지고 은 신상을 만들 정도니까 1,100이면 양이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걸 훔쳤는데요.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막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저주를 갖다 부각부린 겁니다. 그때 네가 그걸 듣고요. 찔려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거 내놓은 겁니다. 내놨더니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면서요. 그 중에서 200을 떼가지고 신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신상을 만들고, 그러자 미가는 또 자기 아들을요.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잠시 지냈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어떻게 또 레위인 하나를 만나갖고,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이제 완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집에 엄마 돈을 훔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놨는데, 엄마는 그걸 칭찬해서 돈을 많이 줬고, 아들은 그거 가지고 또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뭐가 헷갈리는 겁니까?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쓰잖아요.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된다 하는 건 미가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개념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식이야? 지 마음대로.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섬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놓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이 레위인은 강압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이 끌려가다가 나중에 보면 자의에 의해서요. 요 자기를 저 대접했던 이거 포기하고 도둑과 마찬가지인 그 무리를 따라가서 또 그 제사장으로 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념 없이 하나님 섬긴다. 제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보존된 게 아니고요. 옆에 있던 우상 섬기던 이런 것들하고 다 혼합돼가지고 종교적인 혼합입니다. 이게 이 레위인이 나중에 누구냐 해서 보면 뒤에 가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점네요.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세의 직계 손자가 지금 이 모양이 돼 있으니 사사시대 전체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단지파 얘기인데요. 단지파가 원래 차지했던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무슨 이름으로요? 팔레스타인. 그 영어 그러니까 음력을 하다가 성경은 그걸 블레셋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영어로 식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인데 블레셋이 세거든요. 그 단지파가 그들과 싸워서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땅 없나 그래서 이리저리 정탐을 하다가 저 북쪽에 가니까 평화로운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전쟁도 안 하고요. 군대도 별로 없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백성들을 발견을 하고는 무단으로 지역을 이탈해서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을 무찔러버리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을 설명할 때 늘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가르칠 때는 뭐라 그래요? 팔라에서 백두까지. 이거하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단에서부터 출발한 거 하니까 단지파가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제일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땅을 차지하고 그 원래 이름이 라이스인데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를 단이라고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보고 갔습니다. 나중에 거기를 지나가면서요.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은신상을 탈취해가 가는 거죠. 탈취해가지고 그게 딸려있던 제사장 레위인까지 야 네가 이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는 거하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냐? 어느 게 낫습니까? 당연히 낫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 레위인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판국이니까 그냥 따라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보면 단지파의 어떤 행패라고 그럴까요? 미가가 억울해서 따라오지만 따라갔다 어떡합니까? 따라갔지만 뭐 눈부시니까 도리없이 물러서야죠. 어제 제가 은행 갔었는데 아 모처럼 갔더만 그 줄 참 되게 길대요. 그래서 눈치껏 삭 보고 제일 빨리 빠지겠다 싶은데 들어가서 잘 빠져나왔는데 바로 옆에 줄에 어떤 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참 오래 섰나 봐요. 덩치는 크다는 젊은 사람이 오래 서니까 바로 뒤에 나이 조금 드신 약해 보이는 분이 그 뒤에 사람도 생각하면서 좀 빨리 합시다 이랬더니 이분이 돌아서가 딱 한다는 얘기가요. 하던 거 중간에 그만두란 말입니까? 하고 딱 부르시니까 나도 말 하나 빼왔어요. 일하는 거 중간에 그만두란 말입니까? 그거 참 대꾸 할 말 되게 없대요. 그래서 참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러고는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줄로 옮겨가가지고 일 보고 있었대요. 힘은 좀 딸리고 앞에서 무대 가리러 들여서 하니까 갈지도 못하겠고 미가가 딱 그 짝입니다. 뺏겼고 억울하지만 뭐 따라가봐야 안 되니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더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랬는데 19장에 가면 레위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이거 집 봤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인 같으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최소한 성직자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게 첩은 웬 첩이냐 말이에요. 레위인부터 이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누가 부릅니까? 레위인이 부려요? 첩이 부려요? 2절 보세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누가 사고 친 거죠? 첩이 사고 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래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죠. 둘 다 잘못이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바람이 나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막 호세아 야네처럼 이유 없이 나는 건 할 수 없는데 이 경우는 막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바람이 나 그래가지고 친정 가버린 걸로 봐가지고는 진짜 자기에게 잘못 되게 있으면 친정 못 가지 싶어요. 잘 모르긴 몰라도 뭐 둘 다 문제가 많다고 봐야죠. 그래야 이제 사주를 간 겁니다. 사주를 갔더니 장인이 대접을 잘해주네요. 하루만 더 며칠 묵어가지고 이따가 결국은 마지막 날 열심히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거는요. 그 돌아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15절이네요. 19장 15절에 보면 기브아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그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 구절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성읍에 갔으면 이분이 뭐 어디 아는 집을 찾아가든지 여관을 찾든지 할 거지 왜 어디 앉았다고요? 성읍 그리에 앉았다고 그러죠. 왜 거기 앉아요?
네? 성읍 그리에 앉아있으면
네?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
그 어떻게 알아요? 최근에 제가 어디선가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디서 그 얘기 한번 했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성읍에 와서 그리에 앉았으면요 본 사람이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재워주고 먹여줘야 하는 게 임무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 성읍이 아주 고약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가 앉으면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보고 즉시 데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외에 저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도요. 천사들이 성문에 들어가는 걸 보고 롯이요. 반드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게 저 같은 이유입니다. 다. 그런데 아무도 안 데려갔더라 이 얘기는요. 그만큼 악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다행스럽게 나중에 한 사람이 데려가긴 갔는데요. 이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미성년자, 뭐라고 해야 되죠? 미성년자 잊지 말아야 된대. 그래서 이들이 악독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이 첩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 레위인이, 요즘 사회만 악한가 했는데 옛날 이때도 이랬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시체를 전부 열두 토막을 내가지고요.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보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다른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싸워가 이겨요? 저요? 이겨요? 하나님 이거 어쩔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래요. 누가 먼저 갈까요? 하니까 항상 싸울 때는요. 그 앞장선 부대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집하죠? 유다 집하. 유다가 먼저 갈지냐. 그래 가서 붙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일단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때 져서 죽은 숫자가 한 2만 2천 명이거든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한 또 갈아했거든요. 또 갔습니다. 2차 또 집니다. 이번에 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번에 가면 확실히 이길 거니까 다시 가요.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 그러면 한 지파의 남자들 2만 5천이면요, 거의 다입니다. 뭐 거의 다 하기엔 좀 그런데, 많으면 4만. 뭐, 그 정도들이었으니까요. 2만 5천이면 거의 다 죽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얼마나 되나요? 6, 7만 정도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1차, 2차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갔는데 1차, 2차에서도 왜 이렇게 죽었겠느냐는 얘기죠. 돈나하님 어떡할까요? 가서 싸우라 했는데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전쟁을 치러 갈 때는 가서 이렇게 죽은 일이 별로 없어요. 가서 싸우면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싸움이 아니에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너희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고 나쁜 놈들 이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고 아마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전쟁이었음을 어느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맹땅 사라질 판국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일행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400명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어디가 여자들 구해오는 이야기. 그거 가보면 우리 한국 옛날에 있었던 보삼하고 비슷한 현상이 또 드러납니다. 막 모른 척하고 납치하듯이 데려와서 그래 살아라. 우리도 모른 척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겨우 명맥을 잇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숫자가 조금 조금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첫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사사기 기록은 사사기 끝에 있지만 이게 사사기 말 기록이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가 한 400년쯤 되는데요. 이 기록들이 대체로 사사기 초기 이야기인 걸로 봅니다. 기록은 뒤에 있어도 사사 초기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를 이런 사사시대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도 레위인이 앞장서서 이 모양이니까 도덕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뭐 정치는 말할것도 없고요. 이런 집안을 잘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속담 콩가루 집안. 이런 집을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나요? 이런 집안을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몰라도 여자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아 그렇죠. 뭉쳐지지가 않아요. 밀가루에는 물 부으면 한 덩어리가 되는데 콩가루에는 물 부어도요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단다. 제각각 이걸 사사기 표현대로 한다면 제 소견대로. 그럼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같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이유는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음에도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니 이런 시대가 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왕이 있느냐 그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나라든 교회든 혹은 우리 가정이든 이게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엉망진창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되든지의 선택은 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달렸던 얘기죠. 아니 그 왕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 모양 요 꼴로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들이 한 천국의 촉소판이 돼야 정상입니다.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아니다 이걸로. 어제 저녁에 뭐 저런 누구 밥 사준다고 만나가지고 얘기 한참 듣고 왔습니다. 뭐 제가 잘 아는 교회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는데 얼마나 좋던지 평일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 일하면서 주말 되면 무조건 서울 간대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간대요. 얼마나 좋으면 여기 와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주말에 서울까지 돌 올라갈까요? 그 정도 되면 천국이라 해도 안 되겠나 싶네요. 아, 여기서 늘 살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에서 봉사 당연히 해야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방법은요? 왕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본 이 뒤에 사사기 이 부분들 보면요, 이분들이 열심은 있어요. 네가요? 열심입니다. 레위요? 나는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그 레위 말고 그 다음 레위 첩을 들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집 나간 척 찾으러 가가지고요, 그 크게 용서가지고 또 데려오고, 그것도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악독한 짓을 했단다, 징계해야 된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열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게으른 것보다 못한 겁니다. 오늘 이것 쓴 게 아니고 다른 거 쓰다가 글을 그려놨는데, 직장 상사라고 쳐보십시다. 게으르고 무능한 상사,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무능한 상사, 그 다음에 유능하고 부지런한 상사, 그 다음에 유능하고 게으른 상사.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무능하고 부지런한 상사. 골치 아픈 일이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딱 끝장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별 관계가 없어요. 이런 참 골치 아파요. 차라리, 무능할 바에는,
조용히.
예, 조용히. 그게 이제 게으른 기입니다. 무능할 바에는 조용한 게 좋은데, 이제는 무능하면서도 열심은 있어가, 하나님 이만하면 우리 잘하지요, 복 주시겠죠,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으면서 그냥 열심히 뛰는 사람들 때문에 갖다 좀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큰 사고 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사고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내지 않으면 공까지만 또 만드는 거죠. 일단 사사 시대가 이런 시대였더라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저 룻기로 넘어갑시다.
근데 방금 선생님 있잖아요.
네.
사사기 시대 이후에 보면 어떤 백성들이 잘못하고 이럴 때 좀 하나님 즉각적인 심판도 있고 간섭도 있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사기 시대에는 450년 정도 되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그 백성들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많이 보내죠.
근데 그때는 그 어떤 이 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싸움, 그 해방하는 고기만 해방이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모양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고 뭐가 없으면 이제 그때 되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먹었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요. 얼마나요? 그 한 세대 정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또 평화롭게 지나요. 근데 요 세대가 지나면 또 원했지. 이걸 몇 번 하더라고요? 일곱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두신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또 저 사무엘 쪽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방식이 이제 또 변하는 거죠. 룻기 갑시다. 룻기에 나오는 남자 이름이 뭐죠? 저기 시끄러워. 한산해. 룻기에 나온 남자 이름 뭐죠? 보아스요? 보아스는 뒤에 나오는 저 조연인데, 그 룻기 1장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죠. 자, 여러분 저 의학 공부 좀 합시다. 엘리멜렉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멜렉도 많이 들었고 엘리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요 정도는 꽤 맞춰서 의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 엘리, 엘리 어디서 들었죠?
엘리야.
아, 그러면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 엘리 라마도 있고요. 제사장 엘리도 있고요. 그 엘리 뜻이 뭐예요? 아, 이건 기억해 두세요. 끝에 이자가 붙는 거는 영어의 소유격 마이란 뜻입니다. 나의. 이가 붙는 건 나의입니다. 엘리 말고 끝에 이 나는 거 뭐 있나 한번 보세요. 이자 붙은 거. 끝에 이 붙는 거예요. 소유격입니다. 자, 그럼 이 붙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힘 할 때 엘. 그러니까 엘리 하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생각하시면 나의 하나님 하는 건 답 나오죠. 그거는. 멜렉은요. 아비 멜렉도 있고요. 아비는요. 아 이거 됐다. 끝에 이 붙었잖아요. 아비.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멜렉은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글자도 들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늦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뭐 이런 표현인데 이름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나가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가라고 하신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난 롯,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한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거는 그냥 죽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같으면 희망이 다 사라지는 처참한 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진다는 거는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죠? 룻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나오미의 이름 뜻 모르면 룻기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있어요 이 안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온다 이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왜 나오미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름 뜻이 희라 기쁨이거든요. 말하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 때도 나오는 데 있죠. 쓰다는 뜻이죠. 괴롭다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기쁨이 변하여 그냥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돌아올 때에 키를 쓰고 따라온 이 며느리 한 사람 루시입니다. 왜 따라왔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왜 따라왔겠어요? 평소 실력을 합시다. 왜 따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뭐 요새는 돈 못 버는 남편도 버려버리는 판에 늙고 희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더군다나 외국으로 간다. 막 그래 봤으면 진짜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 좋겠냐 하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되게 힘들고 피곤하면 강원도 가 계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 어머니 언제 오실랍니까 며느리 잡겠습니다 하고 전화하더라고요. 아 하나 빼먹었다. 벌치 올라가다가 며느리 잡겠습니다. 잘해주는 모양. 어떤 이유로 따라왔는지를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머니를 꼭 따라가겠다고 말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오란 표현이 나옵니다. 룻기 1장 이건 뭐 감동적인 거니까 이건 16절이야. 이거는 저게 뭡니까 문학의 백미하는 말인데요. 이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구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능력 없는 남편까지 갖다 버리는 요즘 시대에 되면 참 감동적인데, 루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따라 돌아옵니다. 자, 다른 얘기 생략하고요. 그래서 루시 받은 복이 뭐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돈 많고.
아, 맞아. 돈 많고. 또 뭐 있다고요? 돈 많고 뭐요?
명 길고.
명 길고는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돈 많고 명이 짧아야 복이라 하던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버렸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 그건 우리가 아는 복인데요. 루스는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루시 생각할 때 그거는 좀 뒷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났고 하는데 그거 다 들어가면 되긴 되겠다. 그죠? 좋은 남자 만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대요. 그만하면 복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 정도 복은 뭐 기대 이상의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막 그 따라와가지고 며느리로서 하는 거 보면요. 하는 거 보면 정말 뭐라 볼까요? 칭찬 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어른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루스에게 있어서는 순종보다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엄마처럼.
엄마처럼 하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 잘했다는 건 맞습니다. 순종 말고 다른 거 없나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지고 그거 죽고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요, 시어머니한테 미주할 고주할 얘기를 다 하죠. 순종보다가 저는 그게 한 수 더 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이 재미상이 없어요. 집에 와가지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집에 와가 얘기 잘 하면 아, 나 시끄럽다고 막 자자 이게 나고. 근데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요 오늘 무슨 어디 갔냐 뭐했냐 미주할 고주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참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집에 가면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천성에 없는 이야기를 해볼기라고 입이 무거운 우리 아버지 붙들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천성대로 놀아야 되는데 그걸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가 참 재미가 없거든요. 여차 하면 또 고함 팍. 요즘은 좀 안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버릇이 들어버려서 뭐 얘기하다 조금만 빗나가면 고함 팍 질러버리기 때문에 아이고만 있다면 게 텐타. 이러다가 보니까 아들 많은 아버지 참 불쌍하다. 저는 우리 아버지 보면서 그래요. 저기 쉐고 놀다가 아버지 오면요 입 다물고 각자 해산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복이 많아요. 이 며느리가요, 퇴근하고 학교에 있었던 일, 이런 거 미주할 고주할, 엄청 다 얘기해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내가 좀 택도 없는 짓인데, 참. 내가 장가 갔디만은, 저건 어머니가 보내 싶은 느낌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이 힘들어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세요. 루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그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복받을만 해요. 근데 결국은 좋은 남자 만났다 그랬죠. 그래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룻 이야기를 거의 다 해놓고 끝에다가 한 말 붙입니다. 마지막 보세요. 18절요. 4장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때 요구들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자, 평소 실력 한번 해봅시다. 베레스가 누구예요? 18절 시작할 때 베레스의 세계는 가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죠? 누가 다말 그랬습니까? 야, 평소 실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다말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말 하면 좀 그거 하잖아요. 좋은 사람 이름을 대야지 어떻게 또 다말 이름을 대요. 정확히 말하면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이가 쌍둥이가 났었죠? 그때 낳은 아이가 이 베레스 아닙니까? 그 줄기를 쭉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루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결국은요? 다윗의 조상이었더라. 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봐오다가 끝에 요걸 딱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이 루시 얼마나 복받았던 얘기냐. 여기 딱 되잖아요. 요게 소위 말하면 그 드라마 같은 거 쓸 때요. 끝에 쓰는 그 뭡니까? 아, 서프라이즈 엔딩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게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마지막 입세에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마지막 입세 쭉 읽어보면 짧은 얘기지만 별 재미 없어요. 별 재미 없는데 마지막 한 절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뭐가 놀라게 하죠? 가만히 있어라. 마지막 입세 안 읽으셨나? 그럼 얘기 안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잎이,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저게 안 떨어지잖아요.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밤에 이제는 떨어졌겠지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층에 살고 있던 그 뭡니까 무능한 화가, 솜씨 없다고 하던 그 화가 뭐 감기 돌렸다 어떻다 하더니 결국 죽어서 장례 치르고 뭐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저 단편하게 저게 왜 안 떨어져. 이 바람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회복한 후에 가서 보니까 그게 그림이더라. 마지막에 그림이더라 하는 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새로 다 피나버리잖아요. 비바람이 몹시 치던 그날 밤에 그 비바람을 무릅쓰고 거기서 필생의 작품을 남긴 것이 그 화가였고 이 화가가 그래서 죽었구나. 뭐 이야기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구절 거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데 이런 수법으로 오현이가 작품을 많이 썼어요. 또 뭐 20년 후 가는 거 기억나셔요? 20년 후에 여기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 형장에 있었는데 친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읽어보면 안 와요. 시간이 돼가지고 시가 땡땡 하는데 아 약속대로 안 오네요. 안 와도 여기서 기다릴 겁니까? 아 분명히 올 겁니다. 안 오더라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경이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다른 순경이 와서 쪽지를 하나 전해주죠. 나 20년 전에 약속을 분명히 지켰네. 그리고 이 순경하고 같이 오게나.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이래 뭐 지나가는 트롯들서 만나가지고 이거 두슨두슨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형사가 아니고 실제로는요. 아 20년 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던 그 형사였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한 구절에 딱 담겨 있어요. 난 약속을 지켰네. 하는 요 한마디 아니나요? 아 이게 일이 됐구나 하는 거 쭉 이해를 가는데 그 요 루키스가 지금 딱 곧장입니다. 지금까지 루스 이야기를 쭉 했다가 맨 마지막에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이 이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하 루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는 충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루시 무슨 이유로 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간곡히 따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라가겠다 하는 거기 보면 그 시대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죠?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에 도무지 말도 안 될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이 착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그가 받은 복은요. 그것이 받은 복은 좋은 남자를 만났고 이것도 상당 이상의 복입니다만은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룻을 만나보세요. 무슨 복을 이야기할 겁니까? 좋은 남자 만난 건 그건 복축에 들지도 않을 만큼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뒤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성도는 또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일찍부터 예수 믿은 분도 계시겠고 늦게 사나 이런저런 형편 따라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뭘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요? 뭘 기대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복 받으려고요? 천국까지나 가시려고. 처음에는요, 교회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니까 못 모르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또 교회 안 나가면 편치가 않아서, 온갖 이유가 다 나옵니다. 어떤 분은요, 왜 교회 나갔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쭈군 잘 알아요. 그게 이제 남자들이 여자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나온 그가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정말 이게 복이라는 걸 발견할 때쯤이면 엄청난 아무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분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에 평생을 감사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전도라는 게 그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다시 또 놀랄걸요. 그게 이제 그 복이 뭐냐 하니까 좋은 남자 만난 복입니다. 천국. 천국이 어느 정도 복이에요? 우리로서는 여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 그거는 복축에 들어가지도 않을 큰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느 정도 복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소 실력을 한번 합시다. 그럼 천국이 어느 정도로 값어치가 있고 복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안 가봐도 상상이.
상상이 안 되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상이 안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말한 것 보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마를 발견하여 자기 경제상을 들어서 밭에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샀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느 정도예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것도 좋은 답인데. 전 재산을 팔았으라도 붙잡아야 될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 표현이죠. 또 있나요?
목숨보다요.
그건 어디에 나오죠?
아니, 천도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그럼요. 그리고 다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도 붙잡아야 될 것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천국이 바뀌어버렸다. 아까는 상상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목숨보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복에만 눈이 많이 팔려가지고요. 그 후에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뭐 상상이 잘 안 된 탓도 있긴 합니다만, 그 후에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고 또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저 협의 드리고 있으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세뱃돈이라고 만 원을 줬더니 여러분이 한다는 소리가 이거 말고 돈 줘! 이랬거든요. 걔가 말하는 돈은요, 500원짜리 최소한도로 고래밥 하나는 사 먹을 수 있는 500원짜리 그게 돈인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멋진 제목이다. 그래가 설교를 그대로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맨날 이거 말고 돈 줘! 하거든요. 돈 줘. 500원짜리만 돈인 줄 알고 만원짜리는요 상상도 잘 안 되고 뭐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럼 우리 만원짜리 별 관심 없어요. 맨날 500원짜리만 돈인 줄 알고 돈 줘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런 방식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따라왔다가 상상도 못한 큰 복,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오랫도록 행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원짜리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자기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더라. 이거 알았으면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게 루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기억을 하실 것은요, 그 남편이었던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혹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살몬의 아내. 아 그렇죠. 그 살몬의 아내가 이름이 있거든요. 그 무슨 성경에 그 또 마태복음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가면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은 누군데요?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다라는 걸 보면요, 이 룻기 역시도 사사기 이 후반기 이야기가 아니고 초반기의 이야기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요, 라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별로 실속 없다 그죠? 큰 소리 뻥뻥 그런 애 욕하는 거는 이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는 안 그래요? 큰 소리는 있는 대로 다 쳐대지만은 그게 참 실속 없는 게 남자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요즘 광고는 전부 여자를 겨냥해서 광고한다네요. 남자 옷도. 남자 옷을 남자가 자기 돈 주고 사는 남자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도 다 실속 없기는 내 일반이야. 집에 가서 가장이고 뭐 큰 소리는 치는 듯 싶어도 실속은 그게 없는 겁니다. 왜 생색만 내고 모양만 그렇지 돈은 누가 쓰고요? 내나 실속 있지. 아, 흔들립니다. 그 이정희상이 그 바람 넣지 말고. 근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의 사라질 것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여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펴가고 있다는 거, 이 주목할 사항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다 여자였죠?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여자들요. 예수님 당시고 구약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정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들어서 처음 정인을 세웠거든요. 십자가 달리실 때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열두 제자들요? 그 달람 제자들 반에 빼고 없었잖아요. 그 실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사회가 남자 여자 평등, 그래서 여자가 더 어떻게 된다고 자꾸 사고 샀는데, 여자들이 이기고 그 해가는 방식이 남자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는 성경이 늘 보여주는 듯 싶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맞붙어 싸우고 이기지 마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속 없는 사람들, 이래서 실속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세워주고, 세워주고 실속은
뒤에서
챙기고. 그게 쉬운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만드실 때 역할이 그렇게 좀 구분이 돼 있다라는 느낌은 좀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 실속 없는 거는 남자한테 떼넘기고, 실속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 한나 얘기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그리 하십시다. 한나가 사고 있던 곳이 어딘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요. 또 에브라임 산지죠. 누가 아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죠? 미가가 거기 있었죠?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대비가 되느냐 하면, 미가의 엄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하고 시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미가는 좀 앞선 시대가 되겠고, 여기 사무엘은요 적어도 사사시대의 말기니까 다른데, 같은 지역에서 두 여인이 얼마나 다르게 살았느냐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은요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이놈 아들이 집안 도둑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자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잘했다 해가지고 띠조가 우상 만들고 뭐 그래놓고 다니 잘 성기는 것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맨 거기에 산 사람이었지만 한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어떤 여자였죠?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 그럼 참 좋은 말이죠? 아, 임신 못하는 여자요? 누구 닮았어요? 응? 기도하는 여자, 그게 이제 좀 더 나은 답이고, 임신 못하는 여자는 조금 못한 답이고, 더 좋은 답은 뭘까요? 예? 슬픈 여자요?
강한 여자지. 그렇게 원해서 나는 뛰어내릴 수 있는 건 보통 아무나
아닙니다. 아, 그래가 낳은 아기를 그냥 성전에다 몇 개 뿌리고 돌아왔다. 교회는 안 생긴데 내가 아는 건 많아.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중요한 저 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가르치면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좀 하셔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맞다 하고 있는데 말이야.
겁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하루 강간이란 얘기인데. 오늘 저 둘이 곱게 나가는 거야. 곱게 나가지는 거 한번 봐야 되겠네. 중요한 건요, 한나는 마음이 몹시 슬펐다는 거는 맞는데, 한나가 왜 얘기를 못 났어요? 사실은 본문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로 성패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누구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니까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별로 효력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에 가가지고 뭐 백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나가 매일 고통하면서 길을 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그냥 덕극 중복이 잘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함께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한나에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 아픔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려고 이러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중에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받은 복이 뭐예요? 훌륭한 아들? 훌륭한 아들을 얻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 전체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는 답입니다. 한나의 생애 중에서, 한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가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복이 뭐겠느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못 낳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나중에 아들을 많이 낳았다니요? 아들 셋에 딸 둘. 이야, 큰 복이죠? 뭐 또 다른 복이십니까? 크게 다시요. 아, 그런데요, 제가 완전히 빵점 납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저래 답을 해주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긴 한데, 참 중요한 건 한나가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아들 없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뭐 수모를 하던 사람에게 본때를 보인다? 전혀 없습니다. 한나가 받은 복이 뭐냐? 아들을 추가로 셋, 딸 둘. 이야, 큰 복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가지고 감동을 좀 받고 오세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눈물로 기대가 아들 얻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아들 안고 교회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왜 감사하냐고 하면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해야죠?
하고.
예? 뭐부터 깨닫기까지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은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요? 구원 문제가 왜 나오죠, 여기에? 예, 1절에 뭐요? 있는데, 그래. 그 여기에 왜 구원이 나와요, 갑자기? 어쨌거나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보람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답이 나오는 거는요. 그럼 2장에 나온 한나의 기도를 요심히 한번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이렇게 매달렸다가 한나가 얻은 복은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나의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얻었잖아요. 이건 성경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얻어가지고 뭐 어릴 적에 성전에 갔다가 바쳐버렸으니까 본전식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이 그 뒤에 추가로 몇 명 더 얻었잖아요. 내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그건 넘어서야 됩니다. 한나가 진짜로 받은 복은요, 하나님 자신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급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나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게 우리도 아는데 뭐.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죠.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요, 이제는 말이죠, 한나가 변한 겁니다. 가난하게 하시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는 거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들 안 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그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관계없다, 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들이야 주든지 말든지. 보세요, 왜 이 아들 낳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들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안중에 뭐만 있는데요?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가 그 아들을 하나 얻어가지고 한나가 깨달은 바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귀했던 아들이요, 안 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느냐라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복축에 들어가지도 않을 더 큰 복,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이론적으로 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그 아무 관계 없다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한나의 이 고백은 한나가 받은 복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고백을요, 그냥 보아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기도할 터인데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느냐, 그걸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은, 한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갖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한창 연애하고 있던 사람들의 고백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 그 다음 무슨 말 나와요?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망쳐. 무슨 뜻이죠? 물망쳐. 예, 날리지 말아라죠? 그 왜 꽃말이 왜 그렇게 됐어요? 연애하던 두 남녀가요, 강둑을 걸어가는데 물망초가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아마 피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여자들이 그때 말 조심해야 돼. 어머 이뻐라. 이 사랑에 빠지면요, 이 남자 눈에 비는 게 없어. 자기 애인이 이쁘대는데 그래서 거꾸로 뛰어간 거죠. 그래가 못 나온 거죠. 그 이야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날 잊지 말아라. 어디서 캐서요? 물속에서 사라져가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때 함부로 이쁘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난 우리 사람 데리고 백화점 절대 안 갑니다. 옛날에 그 동화 쇼핑 그거 새로 생겼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쯤은 됐지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경 가자가 갔죠. 가가지고 옷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뭐 가격도 저만 하면 막 힘 좀 쓰면 되겠다 싶어서 여보 저거 당신들 하는 거 사지 하니까 아 너무 비싸서 안 된대. 아니 뭐 저 정도 같으면 살 수도 있겠는데 조금 힘 쓰면 되잖아. 자세히 보래. 가만 보니까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어. 예를 들어서 지금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괜찮다 하면요. 옷 한 벌에 괜찮다 하면 어느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무리해도 살 수 있겠다. 네? 모르겠어요. 제 단위로 한 3, 40만원 정도 붙어 있으면 조금 무리하면 사겠다 이건데 그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요. 기절을 하고 말지. 안 입고 말지. 그날 이후 전 그 동안 쇼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신랑 옆에서 하는 아 저거 이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더 붙이려고.
아 무슨 그런 수가 생기. 그나마 이제 사랑이 조금 식었을 때는 큰 사고 안 나지만요. 한창 빠져 있을 때 그 말 잘못했다가는 사고 안 되니까요. 연애라는 게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이 한나가 부르는 기도를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거보다가 깊습니다. 그 큰 사랑에 빠진 그것이 한나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어두운 시절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이 아름다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셨고요. 그 아름다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 두 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자세히 알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이래가지고 이래가 어떻게 되겠나 싶을 정도로 암울한 시대는 늘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싶어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공은?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다 쓰고 빠져나간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는 사람, 뜻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천국 같고 행복하면 엄청난 복이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어둔 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그 룻과 한나의 모습이 내 한 사람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